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아이 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본문을 차례로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소개문이지요. 우리는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예수님의 자기 소개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큰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어디로 가는 거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가능하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한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 생각의 것이 거진 99%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3년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 사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신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주보 짧은 글 깊은 생각에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무게라든가 십자가 한 점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한 점으로 그 모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사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시겠다라고 하는 순종이죠. 개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뭔고 하면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곱 가지 에고 에이미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이 들고 나는 문입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는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뭐 심한 말 같지만 일종의 공포 마케팅 같이 저한테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라는 구호가 비로소 여기서 나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요즘 세대에 이 말이 호소력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살기가 어려웠지요. 힘겨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 천국에 있네라는 복음성과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예수님 얼른 오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은 이 찬송가와 예수님 얼른 오시라고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얼른 하나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주 구체적인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엊그제 애플에서 아이폰 17을 출시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뜨겁지가 않아요. 애플 주가는 신제품을 발표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만큼 애플이 혁신을 덜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요즘 대세인 그 AI 기술에서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습니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더 훌륭한 혁신을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또 너무 좋아요. 예전에 힘겹던 시절이 아닙니다. 100세까지 살고 싶은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천당은 물론이고 지옥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가 인기를 잃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게다가 기독교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도리어 해가 될 때가 해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죠. 엉뚱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만 옳다고 계속 지금 방어하면서 섹트, 하나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저희도 이렇게 애고 애미를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 구체적으로 들렸으면 좋은데 양의 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 과연 마음에 와닿을까. 그냥 교회에서 듣는 상투적인 말은 아닐까. 그래도 저는 매주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의 고민이 생각보다 많이 아주 큽니다.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핵심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저는 이 핵심 메시지를 씨라고 부릅니다. 씨드, 씨앗,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확 다가오는 어떤 깨달음, 화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을 갖고 와서 오늘날 우리 시대와 우리 개인의 삶에 심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해석이라고 말을 해요. 씨의 생명이 있죠. 그 씨앗을 각각의 상황에 심으면 다양하고 실제적인 열매들이 다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에고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생소해도 그 안에 씨가 있을 겁니다. 핵심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오는 화도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씨가 심겨지고 깨달음이 있고 그 씨가 다 나는 겁니다. 한 가지 열매가 나올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나무가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각각의 씨, 각각의 상황에 맞는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갈 때 풍성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와중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일하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에고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양의 문과 연결되죠. 앞에서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하는 참된 목자와 양을 훔치려고 담을 뛰어넘어오는 도둑과 강도를 비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a good shepherd. 나는 good shepherd. 선한 목자다 라고 자신을 직접 얘기하십니다. Good shepherd? 그럼 bad shepherd? 나쁜 목자가 있겠네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사꾼 목자라고 했습니다. 전 옛날에 사꾼 목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도 쉽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분 더 어렵죠. 사꾼 목자는 뭐냐면 봉급을 받고 하이어된, 봉급을 받으면서 셀러리를 받으면서 목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삭을 받는 사꾼 목자입니다. 12절이거든요. 제가 읽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옛날 이스라엘에 봉급을 받고 고용된 목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양을 치는 것보다 봉급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돈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기 양이 아니니까 대충 돌보는 겁니다. 이리가 와서 양을 공격해도 양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보다 내 목숨이 더 귀한 겁니다. 진정한 목자가 아니죠. 이것을 사꾼 목자, 고용된 봉급을 받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꽤 오래됐죠.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목회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최소한의 신세만 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아주 미니멈 그런 셀러리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뭐 큰 교회에 목회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목회하면서 돈을 밝히는 사꾼 목사가 된다면 곧바로 목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신학교에 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지난 25년 목회하면서 이 원칙을 지키려고 나름 노력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실 때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성경의 다른 본문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양을 돌보지 않는 사꾼 목자에 대한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4장에서 왔습니다. 구약과 연결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 목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목자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을 잡아먹습니다. 자기는 배불리 먹으면서 양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진짜 나쁜 목사죠. 양을 돌보지 않으면 물론이고 양에게 폭력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목사죠. 에스겔서 34장 4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느니라. 폭력으로 그것을 다스렸느니라. 무력으로 그것을 다스렸느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양들이 들로 다 흩어졌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돌보는 목자가 없으니까 들짐승이 와서 양을 낚아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뒤에서 일하시고 위에서 일하시고 우리 곁에서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시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간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양을 돌보겠다. 내가 양을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흩어진 양들을 다 찾아 모으시겠답니다. 짐승들에게 잡혀가는 양들을 구해오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주셨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목숨 걸고 양을 지키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15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겁을 주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뭔고 하면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모르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등 취급했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유대인의 남자만이 들어가는 마당이 있었고 여자들만 들어가는 마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마당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언제나 others,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양들을 언급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타자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구해내서 한 무리가 되게 하고 한 목자에게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 양의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아니 심하면 그냥 적대시합니다. 세상에 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벽은 생겼는데 문이 없는 벽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절입니다. 서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엊그제 한국의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시용아, 한국에서는 요새 부부끼리도 정치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 웬 말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부인이 이혼하자고 얘기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농담이겠지요. 뭐 설마 그랬겠습니까? 서로 싸움만 했겠죠. 그래도 하여튼 이게 나와 다르면 부부도 배제시킵니다. 내 편만 친구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행동, 출신 성분이 다르면 다 적이 되어버립니다. 문이 없어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모든 사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린 다 다른 겁니다. 우린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냥 서로 다른 것을 좀 인정해주고 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경청하고 배워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단정해버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면 내 편만 친구입니다. 조금만 다르거나 조금만 흠이 있으면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묻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한국에 안 오냐? 한국에 갈 일이 없다. 그럼 내가 가야 되겠네. 그래, 와라. 근데 나 가다가 공항에서 잡히면 어떡하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쳐버렸습니다.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구원해서 같은 우리에서 보호하시겠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똑같이 대우하고 함께 살배하시겠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가 되는 것은 그냥 상수입니다. 디폴트 값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나름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그냥 상수 디폴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의 이름까지 아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배우고 있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인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구약의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양을 치는 목자였네요.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짐승들을 다 막아내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실제로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꾼 목자와 전혀 다른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한 주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주간 날마다 저 고백을 크게 외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을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이 말씀 꼭 붙들고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